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5명의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존 볼튼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 매우 적임자로 평가받는 5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새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과는 매우 좋은 관계였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존은 우리가 하던 일과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볼튼 전 보좌관이 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리비아 모델을 제안한 것은 현명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경질된 것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11일 관영통신의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타크트라반치 대사는 미국이 이란 국민을 겨냥해 야만적 제재와 경제 테러를 가하는 한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제재가 풀려 대화를 거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핵합의 서명국 틀 안에서라며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라고 미국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16개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와 재정부는 11일 공동 담화를 통해 사료용 유청과 어분, 윤활유 등 16가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치료와 관련한 약품들도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한 25%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이미 관세를 낸 경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유효합니다.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는 올해 4월 조사한 지지율 39%와 비슷한 수치로 가장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미중 무역 전쟁 등 내년 경기 불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들이 자신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1일 대규모 개각을 통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강요 19명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정부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외교와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경제산업상과 집권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입니다. 한편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전보됐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피터 웨즈맨 선임연구원은 CBVOA에 걱정스러운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0년 전 세계 군사비 2%였으나 지금은 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두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북 실무 협상의 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ith Mr. Bolton gone, perhaps it'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국제적십자사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 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황해도와 평안남도, 강원도 지역, 그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인사의 경질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젯밤 존 볼튼에게 백악관에서 그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다며 행정부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의 제안들의 많은 것에 있어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존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오늘 아침에 제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혀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생화학 무기 등 북한에 현존하는 모든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선제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볼튼 보좌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과 종종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미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으로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잦은 입장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차는 지난해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공개리에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북한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의미하는 볼튼 보좌관의 이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담 거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을 사실상 북한 문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북한을 달래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튼 보좌관은 지난 5월 이후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7일 일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자신의 사람들, 즉 행정부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볼튼 보좌관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작은 무기들을 일부 발사했지만 나는 김 위원장이 내게 한 약속들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있기 몇 주 전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외 정책 성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John is a he has strong views on things, but that's okay. I actually temper John, which is pretty amazing, isn't it?
볼튼 보좌관이 현안들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하는 자리에 볼튼 보좌관을 배제한 것도 북한을 고려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볼튼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수행해 미한 정상회담 때까지는 배석했으나 이후 판문점 회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볼튼 보좌관은 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제외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로 하노이에 도착해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이때 볼튼 보좌관은 영문과 국문으로 된 문서를 북한 측에 건넸는데 이 문서가 회담 결렬을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이달 하순경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북 실무 협상의 장벽이 낮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볼튼 보좌관의 경질로 미국이 북한의 실무협상 제안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감싸는 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란 겁니다.
John was clearly a skeptic when it came to North Korea's intentions. And I believe would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리스 전 실장은 볼튼 보좌관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북 유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ith Mr. Bolton gone, perhaps it'll b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a more forward-leaning engagement policy.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이행하도록 요구해왔던 조건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볼튼 보좌관의 인물적인 특징과 직책을 감안할 때 미북 협상의 걸림돌 일부가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be the case that in terms of personalities and positions, some obstacles have been removed.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볼튼 보좌관이 없는 상태를 시험해보기 위해 미국과의 실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극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necessarily expect the U.S. position to change dramatically.
볼튼 보좌관 경질로 대북 정책에서 제어 장치가 제거된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려 할 경우 의회 등에서 이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make any major difference. He has been sidelined from the Korean account for some time.
볼튼 보좌관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 지 이미 한참 됐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했을 때 볼튼 보좌관이 몽골에 가 있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대북 정책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에선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겸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United States has to do is have a much more systematic and thoughtful and consistent approach.
상원 군사위 간사인 리드 의원은 11일 VOA에 미북 협상 교착 타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며 일관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런 다자간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간질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 전략이 없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의 원인은 미북 양측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real issue is what you mean by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s seem to have an attitude that just means no.
리드 의원은 비핵화의 정의 등 모든 전제가 합의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2년이 된 지금도 그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협상 교착 타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다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인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든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 등 압박 유지와 동시에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놀론 민주당 상원 의원도 미국은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문제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position has been very clear, which is that the goal should b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국의 접근법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더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운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못 본 채 할 순 없다며 북핵이 존재하는 이상 앞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북 양측에 돌렸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can submit itself to the blackmail of we will continue.
북한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이런 도발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은 11일 오전 발사한 두 발의 발사체와 관련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세 발을 발사했고 한 발은 북한 내륙에 추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하루 전에 쏘아올린 발사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다시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이번 시험 사격이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돼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능이 최종 검증됐으며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거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가 시험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달 발사 때와는 달리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내에선 북한이 10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두 발 중 한 발이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상의 섬을 목표로 발사한 발사체가 내륙에 떨어지면서 성공했다는 언급이 빠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이 추가 시험 발사 언급을 한 건 역시 아직 무기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라고 밝힌 만큼 아직 완성으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을 통해 추가 개발이나 수정 보완할 사항을 명확히 식별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330km를 때리면 섬에 떨어지거든요. 거의 거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한 발이 날아가다가 중간에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섬까지 안 날아가고 내륙 어디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한 발에 대해서는 발표를 못 하는 거죠. 사진 안 보여준 거니까만 섬에 명중도 못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데 오늘 나온 걸 보니 이게 또 한 발이 더 있는 것 같아, 세 발인 것 같아.
실제 북한이 11일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 4개 중 3개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세 발을 발사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미사일이 고도를 50에서 60km에 맞춰 330km를 비행한다면 이는 탄도 궤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km 정도 거리에 추락한다면 이는 정상적으로 발사된 발사체가 아니라고 장 교수는 말했습니다.
200km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륙이 어디 떨어졌다는 거고 얘가 만일에 이제 그냥 인구가 없는 산 같은 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은 피해를 어딘가 입었을 거라고요. 미국에서 뭐 정찰위성으로 하여튼 어떤 일대를 딱 지지겠죠. 이렇게 파괴가 됐나 이런 걸 볼 거고요.
장 교수는 이 발사체가 가속 중 상승하다 폭발해 200km에서 떨어졌다면 연소 중에 추락한 만큼 해당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이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서 조기경보 위성으로 해당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한국군이 놓친 한발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이 7개의 정보수집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기 경보 위성이 아닌 이상 식별이 어렵단 겁니다.
일본은 지상 레이더가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죠. 일본이 그 지금 정보수집 군사 정찰 위성을 7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7기 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찰을 확률은 수십만 분의 1도 안 돼. 그걸 잡으려면 미국처럼 정지 궤도에 적외선 탐사 위성, 그러니까 조기 경보 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일본도 없어요. 화염 가지고 얘가 찾는 거거든요. 발사하면은 이제 엄청난 불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가 식별을 해요. 그 정지궤도에서 고도 36,000km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황상 한국군이 아예 탐지하지 못한 마지막 한 발은 상승하지 못한 채 추락하거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연계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0일 오전 6시 53분과 오전 7시 12분경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만 공개했을 뿐 정점 고도와 최대 비행속도 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대북 정제유 운반 선박은 최근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보고는 지난 7월에 보고한 5월 대북 공급량으로 당시 1,536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서 매월 북한의 판매 또는 제공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공급량은 7월 30일까지, 7월 공급량은 8월 30일까지 유엔에 보고했어야 합니다. 중국은 정제유 보고가 늦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의 보고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6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한 상태로 7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각각 보고한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5,730톤과 23,312톤입니다. 둘을 합산하면 29,042톤, 배럴로는 약 229,440배럴로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46% 수준입니다. 한편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외국 선박 세척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혐의를 둔 선박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리젠트호와 베트남 깃발을 단 비에틴 015,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샌린 015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중 비에틴 015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박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했다고 지적한 2월 26일 이후 이틀 뒤에도 북한 남포항 인근 서해에서 포착됐습니다. 이후 비에틴 015는 계속 남하해 지난 7월 타이완을 지나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싱가포르항 앞에서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VOA는 베트남 당국에 비에틴 015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미국 구호단체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곧 문을 여는 평양의학대학 안에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연구소 완공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 미국 비정부기구 이그니스 커뮤니티에 북한 내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10일 VOA가 입수한 승인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평양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연구소 완공에 필요한 핵심 의료기기와 재활기기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6개월 면제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별도의 국내법과 규제, 허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 관계자는 VOA에 평양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 장애치료연구소 관련 물품을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의 허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기관들의 승인은 지난 7월에 났는데 해외자산통제실 승인으로 북한으로 의료기기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건축자재를 북한으로 들여가고 연구소와 관련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는 한국통일부에 선양 하나라는 사단법인으로도 등록돼 있으며 2013년부터 평양의학대학 내 척추 및 소아행동발달 장애치료연구소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유치원, 타가소와 진료소를 건설하고 어린이 신발을 지원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 강화 조치에 대해서 유엔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대폭 강화한 데 대해서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전자기기를 통해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문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se new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checks on public transportation.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공안 요원이 버스에서 판형 컴퓨터로 승객들의 IC 전자칩이 담긴 신분증을 검사하는 동영상을 본 뒤 이런 조치가 가뜩이나 열악한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방대하게 진행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법한 체류 증명서가 없는 탈북민들은 이 조치로 체포, 강제 북송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겁니다. 앞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를 통한 신분증 강화로 지난 두 달 동안 적어도 2, 300명이 체포되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탈북 경로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어떤 국내법도 국제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이 되려면 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상황이 개선됐다는 어떤 징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n't received any indications that it has changed at all.
오히려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들의 가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당국에 계속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음 달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보고에서 다시 이 사안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present my next report in October, on the 22nd of October in New York, and I will make a strong point again.
탈북민들은 북송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현장 난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사안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see that they are making public statements about it. All Korean people.
한국에서 만난 관리들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에 관해 공개적 성명을 볼 수 없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난민기구 UNHCR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필요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중국 정부의 신분증 검사 강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치매 기술에 기반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탈북자 체포에도 적용되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도 최근의 움직임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제에서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중국 정부의 궁극적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고문과 투옥, 처형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담당 국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감시 능력은 광범위하고 모욕적이며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억 7천만 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와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동원해 모든 인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최대 규모의 검열 국가란 지적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보통신업체인 컴페리테크는 지난달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가운데 8곳이 중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인구 2명당 1명 비율의 감시 카메라가 중국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이런 감시 목적의 신기술을 압박과 통제기구로 활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탈북 지원 선교사들과 탈북민들도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issionaries, North Korean escapees are targeted because of who they are. They possibly also regarded.
스칼러트 총장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유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사용제 폐지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UPR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5월 심사 당시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We recommend the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권고를 거부하면서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당시 회의에서 이들 63개 권고안이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as they insult the
일부 나라가 제시한 63개 권고안은 북한의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으로 북한은 이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UPR 심사가 끝난 뒤 검토한 199개 권고안 중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의 비준과 인도적 지원기구들의 제한 없고 독립적인 행동 보장, 수감시설 내 여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모두 11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주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며 정치적 동기와 편견을 가진 권고안들은 항상 거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 집행의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국가인권기구 설립 등 56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주목한다고만 밝혔습니다. UPR에서는 주목한다는 표현이 통상 사실상의 거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UPR 회의에서 거부한 63개 권고안에 추후 검토를 통해 거부한 67개 권고안을 합하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권고안은 모두 130개입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검토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의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들은 대부분 이미 이행되고 있거나 향후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4년 실시된 두 번째 심사에서 268개 권고안 중에서 113개를 수용하고 151개를 거부했고 4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 2009년 열린 첫 번째 심사에서는 167개 권고안 가운데 81개 권고안을 수용했고 65개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밖에 7개 권고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고 나머지 15개 권고안은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북한이 2차 유표할 때 수용했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3차 UPR 심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국제 언론 단체가 북한을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언론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주민들의 정보 차단을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10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악의 언론 통제와 검열을 시행하는 10개 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에리트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의 보도 내용은 북한 지도부의 활동과 성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서 제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집권 후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정보 차단을 강화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라디오 신호 차단기와 라디오 탐지 장치를 이용해 정보 공유를 막는 노력을 배가해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 한겨레 신문을 인용해 올해 3월 현재 400만 명 이상이 북한의 주요 휴대전화 사업자인 고려링크에 가입돼 있지만 사용자들은 북한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단체 인터미디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주로 밀수된 해외 DVD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내 몇몇 학교들과 국가기관들에서 광명 인트라넷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이마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접근이 정치 엘리트층에게만 제한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북한 중앙재판소가 지난 2017년 북한을 다룬 책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의 저자를 인터뷰한 한국인 기자 2명과 사주에게 극형을 선고한 사례를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언론 검열과 통제가 최악인 나라로 지목된 에리트리아는 정부가 모든 방송 미디어를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트리아 정부는 2001년 모든 독자적 언론사를 폐쇄했으며 2018년 1월 현재 적어도 16명의 언론인이 구속돼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언론 통제와 검열이 최악인 나라로 투르크메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이란 등을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 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도주의 상황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ACAPS, 태풍 링링이 농업에 미칠 영향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이 휩쓸고 지나간 북한에 대해 국제적십자사 IFRC가 신속하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IFRC는 10일 트위터에 황해남도 벽성군의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 현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사진은 체육관으로 보이는 건물의 지붕이 날아온 나무들로 인해 무너지고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며 논밭에 농작물이 쓰러져 있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링은 북한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황해도를 관통했습니다. IFRC는 9일 트위터를 통해서는 북한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일 태풍이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 바로 움직인 것입니다. IFRC는 현장 조사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비닐방막, 이불, 공구, 위생용품, 주방용품을 나눠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FRC는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기 직전인 지난 6일 긴급 행동계획 명목으로 미화 5만 7천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민 7천 가구의 구호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 예산 규모와 활동,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 식수위생, 임시 천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논밭이 비에 잠겨 식량 확보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도주의 분석 전문단체 ACAPS도 10일 자체 웹사이트에 북한 위기 상황을 갱신하며 태풍 링링이 농업 분야에 미칠 악영향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링링 상륙 전에 이미 극심한 식량난이 진행 중이었다는 지적입니다. ACAPS는 2018년과 2019년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가장 낮았고 올 가을 추수도 똑같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ACAPS는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 구호 요원들에 대한 통제도 매우 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1일 언론 성명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인을 대신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행복한 추석 연휴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이 모이며 훌륭한 음식과 친근한 선물이 있는 이 시간에 미국도 잠시 멈추고 이 삶의 많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사색의 시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힘을 생각하게 된다며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익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특별한 시간에 모든 한국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들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지만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올해도 고향 방문과 성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이산가족의 간절한 염원을 푸는 데 크게 못 미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이북 오도청에서 열린 38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미북 관계와 함께 남북 관계가 주춤한 탓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과제 가운데 최우선 사안이 이산가족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한시라도 빠르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김 장관이 특히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 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별을 한시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아픔을 근원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성묘와 같은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일생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평화롭게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합동 망향제를 지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실향민들은 70년이 다 되도록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모른 채 고향 땅을 그리며 차례를 지내고 있다며 한탄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실향민 이산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 소식을 70년이 다 되도록 모른 채 애끓는 단장의 아픔을 삼키며
망향제를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평양 출신 89살 진경선 씨는 명절이 되면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 동생들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동생과 남동생을 찾기 위해 등록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은 번번이 탈락했고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난 내가 아직 생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신청은 해놨는데요. 21번째 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이대로 나가면 아마 이산가족 1세들이 2, 3년...
진경선 씨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가슴이 미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분이야 이런 말할 수가 없지. 구정 때 추석 때 특히 생각이 간절하지 고향.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8, 90대 고령의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의 첫 단계인 생사 소재 확인 제안에 즉각 호응할 것과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방문을 적극 허용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11주년을 기념해 지난 1982년 처음 열린 이산가족의 날 행사는 2005년까지는 회담이 열린 8월 12일에 맞춰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기억을 함께 떠올리고 합동 망향제를 올리기 위해 추석 이틀 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 3,208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5만 5,987명입니다. 또 80세 이상이 61.7%, 70세 이상이 84.7%로 고령자가 많아 갈수록 이산가족 문제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Cassius Clay.
I'm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 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
오늘날의 미국을 일궈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자강도와 평안남북도 지역, 먼저 평남의 안주는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흐립니다. 평안북도 지역, 수풍과 구성 지역은 오전에 맑겠고 자강도의 중간과 강계, 하루 종일 맑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 2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6도, 중강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 강계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흐린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 최저 19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지만 함경 북도와 양강도 지역, 성진 김책 지역만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4도. 계산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원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4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23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립니다. 서해도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5명의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존 볼튼 전 보좌관의 후임으로 매우 적임자로 평가받는 5명의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새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과는 매우 좋은 관계였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존은 우리가 하던 일과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볼튼 전 보좌관이 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리비아 모델을 제안한 것은 현명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18주년을 맞아 테러 분자들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펜타곤에서 열린 9.11 테러 추모식 연설에서 테러 분자들에 대해 미국이 전에 사용한 적 없는 강력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순히 핵무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테러 분자들이 미국에 잠입하면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경질된 것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드 타크트라반치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11일 관영통신의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타크트라반치 대사는 미국이 이란 국민을 겨냥해 야만적 제재와 경제 테러를 가하는 한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제재가 풀려야만 대화를 거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핵합의 서명국의 틀 아래서라며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라고 미국 정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 16개 품목을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와 재정부는 11일 공동 담화를 통해 사료용 유청과 어분, 윤활유 등 16가지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치료 관련 약품들도 추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한 25%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이미 관세를 낸 경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공식 시행되고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유효합니다.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비해 6%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이는 올해 4월 조사한 지지율 39%와 비슷한 수치로 가장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미중 무역 전쟁 등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들이 자신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1일 대규모 개각을 통해 각 부처 책임자들을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강요 19명 가운데 경제사령탑인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만 유임됐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외교와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전보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